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만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격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퇴임 전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위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면 요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이는 미국에 더 이득이 되는 것으로 첫째는 요격기를 절약하고 둘째는 비행 중인 미사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도 카터 장관의 이 같은 판단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F-35B 전투기가 일본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는 지난 9일 애리조나주 유마에 있는 해병대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F-35B 편대는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난 2012년 11월 첫 F-35 편대를 갖췄습니다. 그 뒤 미국 내에서 여러 훈련에 참여했으며 2015년 7월 전투 준비 태세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F-35B 6대도 올해 안에 이와쿠니 기지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F-35B가 일본에 배치됨으로써 태평양 서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가 타이완 해협에 진입한 데 대해 놀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랴오닝호가 어젯밤 타이완 영해에 진입한 뒤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타이완 공군의 F-16 전투기 등이 비상 출격해 중국 항공모함 전단을 감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지는 않은 채 군이 현재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며 타이완 국민들에게 안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과거에도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주의 기구들의 사이버 보안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군이나 정보기관과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부 등 관계 기관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가짜 뉴스, 총체적인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앞서 미 정보 당국이 작성한 브리핑 문서에 트럼프 후보 선거 진영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해당 문서에 담긴 의혹들은 거짓이며 트럼프 당선인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오늘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틸러슨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측이 공개한 청문회 모두 발언에 따르면 틸러슨 지명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활동에 경각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1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틀로서 6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북한이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마이크 플린 미 차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워싱턴에서 김관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철저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 2에서 6m로 높게 일고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5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했습니다. 2016 국방백서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이는 핵무기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제조 능력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플루토늄을 50여 킬로그램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8 국방백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40여 킬로그램으로 추정됐는데 8년 만에 10킬로그램 늘었습니다.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선 플루토늄 4에서 6킬로그램이 필요한 만큼 이는 핵무기 10개 안팎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이 그동안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재가동해 10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더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방백서는 이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핵탄두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춘근 연구위원입니다.
소형화라는 것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ICBM 소형화하고 노동이나 이런 정도의 소형화하고 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노동이나 이런 스커드 같은 소형화는 좀 됐다고 보잖아요.
국방백서는 또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수준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과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백서는 그러나 북한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는 2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4 국방백서에선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이번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로 볼 때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수준을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무수단 미사일의 엔진 발사체 기술이 ICBM 발사체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왜냐 무수단 미사일이 한 4,000km 내외를 가는 건데 이 엔진을 두 개를 묶어서 ICBM에 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엔진의 결함이 작년에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국방백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지난 2012년 이후 ICBM급 KN-08을 3차례, 그 개량형인 KN-14를 한 차례 대외 공개했으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부각된 SLBM과 관련해선 향후 추가 시험 발사, 잠수함 작전 능력 구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방백서에 ICBM과 SLBM이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탄두 등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과시했다고 밝혀 핵탄두라는 용어도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국방백서는 이와 관련해 별도 설명에서 북한이 공개한 소위 핵탄은 내폭형 핵분열탄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모형인지 실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한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또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난 스커드 ER 미사일과 함께 한국 중부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300mm 방사포 10여 문의 실전 배치도 처음 기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최대 사거리 56km의 지대공 미사일 SA-2와 최대 사거리 250km인 SA-5를 전방 지역과 동서부 지역에, SA-2와 최대 사거리 25km인 SA-3는 평양 지역에 각각 배치했다고 국방백서는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북한군 병력이 2016년 기준으로 128만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8만 명이 는 건데요. 특히 각종 토목 건설 임무를 전담하는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을 창설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계속해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1일 지난 2년간 변화된 북한군 동향을 반영한 2016 국방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상비병력이 128만 명으로 2년 전보다 육군 8만 명, 전략군 1만 명이 늘었고 공군은 1만 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군 감축 병력은 그대로 육군 전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있었을 뿐 전체 병력이나 총 가용 병력 규모는 2년 전 국방백서에서 밝힌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군단급 부대는 15개에서 17개로, 사단급 부대는 81개에서 82개로 늘었습니다. 군단 2개가 늘어난 것은 인민보안성 소속 7총국과 8총국이 각각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으로 개편돼 인민무력성 산하로 소속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병군단과 도로건설군단이 개편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과시용 건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자재 조달이나 건설 능력에서 인민보안성보다 군이 우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 육군은 총참모부 예하의 정규군단 10개, 기계화 군단 2개에다 91 수도방어군단, 특수전 부대인 11군단, 그리고 기갑사단 1개, 기계화 보병사단 4개로 편성돼 있다고 국방백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6천여 명 수준이던 사이버전 병력이 6,800여 명으로 800명가량 증원됐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휘정보국을 새로 편성하는 등 조직 개편을 했고 사이버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에서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해 언제든지 기습 공격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 배치된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수도권 기습에 대한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합니다. 북한 해군은 동해와 서해 함대 사령부, 전대 13개, 해상 저격여단 2개로 부대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상륙함은 260여 척에서 10여 척이 줄었습니다. 국방백서는 북한 해군이 최근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종류의 고속 특수 선박을 배치해 수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군은 비행사단이 4개에서 5개로 늘었고 전술 수송여단은 2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국방백서는 한국 국방부가 2년마다 북한군의 전력 변화를 비롯해 동북아와 세계 안보 정세, 한미동맹, 그리고 주변국과의 군사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아 발간하는 백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유엔에서 채택된 복수의 대북 제재를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미 전현직 관리들 사이에서는 북한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 초기부터 대두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오바마 행정부가 지도력을 발휘한 대외정책의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Same North Korea. We led the efforts to get three resolutions plussed up in order to put pressure on Kim Jong-un to try to behave, change the behavior.
케리 장관은 10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세 차례의 결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중국 간 보다 효율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제사회 현안들을 나열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ile finding the things where we could cooperate most effectively, whether it's North Korea, where we incidentally think China could do more.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를 채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And we led at the United Nations, getting the toughest ever sanctions on North Korea.
한편 이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위협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I am nervous about North Korea because we're dealing with a nutcase on the other side. And so he really is somebody that might take advantage of that particular moment.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북한이 불안하다며 다른 한쪽에 있는 미치광이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정권 교체라는 특별한 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또 미 행정부 교체가 기존 대외 정책의 파괴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과거 미국의 상반된 대북 접근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I was in the middle of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Bill Perry just wrote about this. The decision was made by the Bush administration not to continue those talks.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자신이 북한과 협상 중에 있었지만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북한은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교는 4년 혹은 8년 주기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며 특히 행정부 교체와 함께 집권 정당이 달라질 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큰 우려를 낳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령관은 사이버 공격을 미국이 겪을 수 있는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고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이 그 한계를 시험해보고자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You're going to see intrusion in cyber and it's going to come from all directions. North Korea, Iran, Russia, China because they want to know where those limits are.
또 탐 카튼 상원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변덕스러운 행동과 그를 억제하기 어려운 점을 들며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도전 과제를 던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 지도자와 정권의 행동 또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 개발 의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I'll refrain from that kind of colorful assessment, but I think, you know, obviously we're very concerned about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치광이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그런 식의 평가는 삼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미 행정부 교체 시점을 맞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우려이자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그중 하나가 제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6자회담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 잠재성을 가진 장치라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 이런 틀을 사장시키거나 보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국방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은 북한의 ICBM 요격 능력에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무기성능시험평가국이 9일 미국 의회에 지난해 미군의 무기체계를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지상배치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과 이란의 중거리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데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국이 10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된 실제 모의 지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미사일 요격의 정확성을 수치화하는 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또 요격미사일의 효율성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미군 관계자들은 이런 평가가 미사일의 실제 요격 능력보다 모의시험 횟수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란 지적입니다. 제임스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은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미군의 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며 곧 추가 요격 시험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린 국장은 특히 미사일 요격 체계와 절차를 자신한다며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영토를 향해 발사하면 미사일 방어망을 신뢰하는 북부사령부가 요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알래스카주의 기지에 올해 말까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기존의 30개에서 44개로 늘리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링 미사일 방어 국장은 추가 요격 시험이 오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2014년 6월 요격에 성공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겁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과시하며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 사변들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자 6면에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제목의 정세 논설에서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고 임의의 시각에 마음먹은 장소에 날려보낼 수 있는 각종 운반 수단들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논설은 또 미국이 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해서 결코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로켓이 미국의 간담을 서늘케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국무와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의회 인준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들의 대북 인식과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초대 내각의 외교를 담당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틸러슨 지명자의 친러시아 성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공개된 미 정보기관의 보고서는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회사 엑손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인 틸러슨 지명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으며 2012년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정훈장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틸러슨 지명자를 집중 검증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틸러슨 지명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구상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마이크 폼페어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하원의원을 지낸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에 대해 무력 사용을 주장하는 등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가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국제 무역 체계에서 퇴출시키고 북한의 비동적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동적 기술은 비정규전에서 물리적 타격이 아닌 음파나 전자전, 방사선, 레이저 등을 이용해 상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1일은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북한과 관련한 발언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2일에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립니다. 매티스 지명자는 지난 2013년에 군에서 전역했기 때문에 전역 이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오를 수 있다는 법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 KI는 청문회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해 북한과 양자회담 여부, 육자회담 재개 여부, 한국과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북핵 개발의 레드라인은 무엇인지, 미군의 한국과 일본 주둔이 필요한지, 방위금 분담을 높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북한의 수도 평양과 여타 지역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죠. 그만큼 이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전문가들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이런 격차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북한 내 도농 격차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북한의 소득 수준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기존 자료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해 북한에서 평양에 사는 주민의 소득이 평양 이외 지역 주민보다 최대 3배가 많다고 추산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 연구 결과가 평양 주민들이 북한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the implication is, of course, is that the people who live in Pyongyang have a very different standard and quality of life and opportunity than the rest of the.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과 기회가 다른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월등히 낮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몇 년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생활 수준과 배급 그리고 개발 부분에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엘리트 출신인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소득과 여타 다른 분야에서 평양 주민들의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그 평양에 북한의 중앙기관들, 핵심 기관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 간, 그 도시 간 차이가 심하죠. 그리고 중앙기관이나 이제 핵심 기관들이 권력기관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시장을 통한 그 소득 수준의 차이 그리고 시장 접근성 그 재화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 뛰어나지만 국가적인 혜택도 많이 돌아가죠 당연히
북한 내부 사정을 전하는 일본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도. 돈과 물건이 몰리는 덕에 평양의 소득 수준이 다른 곳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많습니다. 200만, 250만이라는 그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사람이 많고 외화벌이 회사, 무역 회사 같은 그 외국하고 거래하는 그런 기관, 기업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물건의 유동이 지방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 그리고 돈벌이 하는 기회도 많죠. 당연히 저 지방하고 생활 수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평양과 지방 사이에는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배급 체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서는 여전히 배급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은 벌써 자력갱생 체제로 전환했다고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has essentially been willing to allow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uthorities to
배급 체계가 무너지자 지방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중앙 정부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후쿠다 게이스케 일본 주강동양경제편집위원은 사회기반시설에서도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문한 북한의 지방도시는 개성하고 무상입니다. 비교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방인데 평양과 비교하면 도로나 사회기반시설이 호술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올해 방문한 원산은 시내에선 별로 평양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도로 상태가 평양보다 잘 못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주요 도로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보상도 잘 되고 있지 않고 구동리도 적지 않았고 그래서 자동차 타서 가면 너무 흔들거리면서 가니까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기반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태지만 현재 평양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박경혜 교수의 설명입니다.
평양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거는 이 여명거리라든가 저희가 또 김일성 종합대학도 방문을 했는데 종합대학도 마찬가지고 건물들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전기, 수도,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내 여러 부분에서 도농강 격차가 벌어진 이유로 노동당의 편향된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의 설명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떤 우대, 특권, 부의 어떤 불균형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평양이 무슨 생산하는 도시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아직도 노동당의 어떤 그 불균형적인 분배 정책이 평양의 신흥 부자들이 모여들게 만들고 또 부동산도 평양에 집중돼 있고 이렇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높지 또 실제로 뭐 평양이 이렇게 생산성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핵심인 평양 주민들만 고려한 탓에 도농강 격차가 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양을 특별하게 신경 쓴다고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칸반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사회주의 칸반을 내리면 북한 정권, 정부 체제의 존재 위기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북한 사회주의가 정말 심각한 마비 상태가 됐는데 사회주의는 죽지 않았다, 사회주의는 유지돼 있다라는 것을 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지방을 희생시키더라도 그러니까 평양 우대를 사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말할 수 있죠.
한편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북한 내 도농강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설명입니다.
이걸 뭐 지방까지 분산시켜서 균형을 잡기에는 상당히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렵고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황해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장마당 경제가 미치지 못한 지역은 더 빈익빈 부익부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 정부가 도농 격차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원은 대북 제재로 평양보다 지방의 고충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엘리트 계층, 핵심 계층들은 돌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화의 분배라고 할지 국가에서 우대 정책이라고 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엘리트 계층, 특권 계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주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평양에 살고 있는 권력 계층은 그전처럼 가져가거나 설사 줄어도 그 재화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비해서 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 인터내셔널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대북 제재가 강화돼도 평양 우대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의 영향을 제일 먼저 감당하는 곳은 평양이 아니라 지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의 UN 재정분담금이 20여 년 전보다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전 세계 190여 개 가운데 132 수준이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불해야 할 2017년도 UN 재정분담금은 $121,114입니다. BOA가 UN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UN 회원국 분담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북한의 분담금은 UN 전체 예산 약 25억 8천만 달러의 0.005%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중 130번째로 세네갈과 차드, 몽골이 같은 범주에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의 유엔 분담금은 20여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4년 북한에 할당된 분담금은 50만 8,644달러로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0.05%입니다.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의 분담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1998년까지 0.03에서 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1999년부터 급격히 내려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엔 0.009에서 0.01% 수준에 머물렀고 이후에도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2013년 0.006%까지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0.005%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은 193개 회원국들의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비를 마련합니다. 분담금 비율은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올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 유엔 예산의 22%인 6억 1천만 달러를 부담합니다. 이어 일본 9.6%, 중국 7.9%, 독일 6.4%, 프랑스 4.9% 순이었습니다. 한국은 2.039% 비율로 전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출하는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1994년을 기준으로 0.69%의 분담금을 냈던 한국은 20여 년 만에 3배 가까이 분담금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당시 700만 달러에서 올해 5,143만 달러로 약 7배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유엔은 북한의 제재 위반 등을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2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말리아와 리비아 등 유엔 안보리가 감시그룹을 운영하는 12개 전문가 패널 중 다섯 번째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소폭 줄어든 액수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매매 동영상을 비롯해서 약점이 담긴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예, 트럼프 당선인과 러시아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관련 정책을 밝힌 백서를 처음 발간했습니다.
예.
예, 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임기 중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나왔군요.
예, 러시아 정부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약점이 담긴 자료를 갖고 있고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어제 CNN 방송,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예, 이 자료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사생활을 포함해서 민감한 정보들이 상당량 들었다고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데요.
예.
예,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러시아가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 주면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을 옥죄할 수 있다고 이 워싱턴 포스트는 우려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이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네.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버즈피드가 이 폭탄 같은 충격적인 내용이라면서 미국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이 35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예. 버즈피드가 공개한 문건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트럼프 당선인이 이 과거 사업상 이 모스크바에 출장을 갔다가 성매매 여성들을 불러서 난잡한 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이 아주 자세한 상황 묘사 함께 적혀 있고요.
예.
예, 또 러시아와 트럼프 당선인의 사업 교류 관계 관한 내용, 또 당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또 최근 양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한 사건에 대한 주변 정황도 담겨 예, 있습니다.
해킹 사건이라면 저희들도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인데 그렇다면 이 문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미국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트럼프 후보 측의 마이클 코언 법률 고문이 이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러시아 당국의 지시로 활동하고 있는 해커들에게 돈을 지불할 방식을 논의했다는 이런 의혹입니다.
예.
예, 자료를 공개한 버즈피드 측은 러시아가 수년 동안 트럼프 당선인 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트럼프를 지원하고 육성해온 것으로 보여서 국민 각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게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버즈피드는 정보기관들이 입수한 문건이다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공개를 한 건데 이제 관건은 그렇다면 이 내용, 이 문건에 언급된 내용들이 사실이냐 이런 진위 여부에 또 관심이 모아지겠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 지금 조심스러운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관련해서 미 연방수사국이 이 문건 내용의 신뢰성을 수사 중인 걸로 예.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예, 트럼프 당선인은 가짜뉴스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마녀사냥이라고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예, 사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대선 승리 후에 첫 기자회견을 예정해놓고 있는데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 대통령 취임 후에 자신의 기존 사업들과 관련한 이해 충돌 해소 계획 등을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예.
예, 마침 불거진 이번 의혹에 관한 반박 또 해명에 시간을 할애할 걸로 언론들이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건에서 이 트럼프 측의 변호사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러시아 측에 가서 해킹과 관련돼서 이제 논의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문건에는요.
네.
혹시 마이클 코언 변호사도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예, 코언 변호사도 어제 언론에서 의혹들을 반박했는데요. 러시아 정부가 고용한 해커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요.
예.
예, 트럼프 당선인의 성매매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도 부인하고 있다고요?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오늘 펄프 픽션이다. 그러니까 싸구려 소설이라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이 관련 의혹을 제공한 측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해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정책을 정리한 백서를 처음으로 발간했군요.
네, 중국 국무원이 오늘 아시아 태평양 안전협력 정책 백서를 공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관한 정책을 정리해서 백서로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후 중국을 미국과 함께 스스로 세계 양강이라고 정해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장하는 이 중국의 입장이 이번 정책 속에 상세히 설명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돼서 중국과 주변국들의 여러 현안들이 지금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백서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16,000자로 이뤄진 이 백서에는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이 해상 영유권 분쟁 등에 대한 대응 방안 그리고 대테러 계획이 적혀 있고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담겨 있습니다.
예.
예, 대국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 남중국해 분쟁 또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예, 이 백서에는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의 명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하기로 선언한 건 지역 내 전략 균형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예,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7월에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예.
예, 중국은 이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대목도 있군요.
예, 백선은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이를 위해서 6자회담 복원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의 이번 아태 안전협력 정책 백서는 강조했습니다.
예, 이 백서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중국 외교부가 또 별도의 입장을 내놨군요.
예,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과 한국의 관계 훼손은 피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정말로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때문에 두 나라 관계를 해치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면서 한국이 고집스럽게 이 일을 추진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어제 미국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사드를 반드시 배치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이제 딱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아, 이제 백악관을 떠나게 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임기 중에 마지막 연설, 뭐 이른바 고별 연설이겠군요.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먼저 자신의 업적을 내세웠습니다.
예.
예, 8년 전 자신이 처음 취임하던 때보다 미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고 더 강력해졌다는 건데요. 그동안 미국이 경기 대침체 상황에서 벗어났고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일자리 증가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고요.
예.
예, 또 동성결혼 합법화, 건강보험 개혁을 이룬 점,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하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했고 또 9.12 테러 주범을 제거하는 등 대외적인 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한편에서는 그동안 미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다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단합을 촉구했는데요. 획일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미국 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이라면서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예.
예, 하지만 후임자가 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을 대부분 되돌려 놓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또 미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이런 언급도 있었군요.
예,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협받게 된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미국의 경제 불평등과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경제 문제를 열심히 일하는 백인 중산층하고 경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소수계 간의 문제로 이렇게 틀에 꽤 맞춘다면 점점 더 빈부 간의 격차가 심각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서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고별 연설을 들으려고 이 추운 날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뭐 표를 얻었다고 하고요. 물론 이 표를 공짜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네.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는 유료로 고가에 뭐 거래도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그만큼 오바마 지지자들에게는 떠나는 오바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 같은데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면서 이 4년 더 이렇게 외치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예,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또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 이번 이제 고별 연설 장소가 시카고였는데 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008년 선거에서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역시 이 시카고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참 8년이라는 세월의 감회가 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전 취임할 때보다 미국에 대해서 더 낙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믿으라면서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8년 전에 이 오바마 캠프 측의 선거 구호가 Yes, we can, 우린 할 수 있다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오바마 대통령 어제 우리는 해냈고 또 해낼 수 있다면서 Yes, we can, 예, 선거운동 당시의 구호를 되뇌면서 마지막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오늘은 앞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이제 할 예정인데
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뭐 내일이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4도 사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2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4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1도, 낮 기온 영하 10도, 희천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대부분 흐린 가운데 눈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주, 용현 그리고 개성에는 오전 한때 눈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1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역시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0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0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1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1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5도.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낮습니다. 영하 1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오전 한때 눈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 2에서 6m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1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만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격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퇴임 전 마지막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위력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면 요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이는 미국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도 카터 장관의 이 같은 판단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최신의 F-35B 전투기가 일본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 10대는 지난 9일 애리조나주 유마에 있는 해병대 공군기지를 출발했습니다. F-35B 편대는 일본 이와쿠니 공군기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병대는 지난 2012년 11월 첫 F-35 편대를 갖췄습니다. 그 뒤 미국 내에서 여러 훈련에 참여했으며 2015년 7월에 전투 준비 태세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F-35B 6대도 올해 안에 이와쿠니 기지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F-35B가 일본에 배치됨으로써 태평양 서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H-6 전략폭격기 한 대가 지난 주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 상공을 비행했었다고 미국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익명을 전제로 중국 전폭기가 남중국 해상공을 비행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두 번째로 첫 비행은 지난 1일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전략적 자산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전폭기 움직임에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면서도 남중국해에서 거듭되는 중국의 군사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6 전폭기는 지난해 12월에도 중국이 남중국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따라 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에도 진입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과거에도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주의 기구들의 사이버 보안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군이나 정보기관과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부 등 관계기관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가짜뉴스, 총체적인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들은 앞서 미 정보당국이 작성한 브리핑 문서에 트럼프 후보 선거 진영이 러시아 정보기관과 협력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해당 문서에 담긴 의혹들은 거짓이며 트럼프 당선인을 중상모략하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취임 당시에 비해 미국은 현재 더 좋아지고 더욱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시카고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행한 고별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많은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달려있다며 자신은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전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